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원래 16절까지인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20장 다음엔 21장으로 가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잠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다가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장인 요한복음은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았던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깨달은 그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 서두는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지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이 원래 한 단락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를 떠올린다고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썼잖아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 이름을 우리 입에 못 올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표현할 때 항상 은혜와 진리라는 어구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어구나 어떤 대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신 이주일 선생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 하면요,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한 그 관용적인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은혜와 진리로 표현을 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옆에서 뵙고 함께 지내고 난 다음에 그분을 표현할 때도 의도적으로 이 말로서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니라. 요한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을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모세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요한과 그의 동료들이 경험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은혜와 진리로 표현했다가 1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라는 헬라어 단어가 안티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자꾸 한 번씩 제가 설교 중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거론을 해서 좀 죄송한데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인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떠올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통 예배 시간에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교수님들한테 늘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지 않고는 오히려 그저 본문 자체를 건드리는 목사가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의 뜻을 조금씩 설명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원문을 안티라는 원문을 번역하면서 위에라는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사실 그렇게 취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 NIV나 GMB 같은 경우는 another이나 after로 했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한 단어에 영어 사전 옛날에 보셨죠?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뜻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의 뜻을 몇 번으로 선택할지는 해석하는 사람의 이해나 경험의 정도를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 그 차원을 좀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구약적인 지식과 신약적 지식의 배경이 탁월한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조금 더 이 원문의 뜻이 어디에 적합한가를 알고 번역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위로 번역을 했고요. 영어 번역을 했던 사람들은 after나 another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신하는, 대체하는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이 가지고 있는 2번, 3번의 뜻은 바다에서 해변으로 파도가 치잖아요. 구약의 파도가 쳤는데 또 after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뒤덮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도라는 거죠. 지금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더 어떤 해석이 좋다 이것보다도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위에 은혜도 맞고요. 은혜 뒤에 뒤따르고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맞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와 진리는 같은 표현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린 적이 있어요. 기독교를 분석하는 순서가 되었고 기독교의 특성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됐던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 기독교의 신앙의 독특성.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당연히 성육신 사건에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온 대답이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그것이 기독교 교리요,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시됐던 의견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부활 사상이다라는 말이었어요. 확실히 부활은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특별한 사상이면 틀림이 없어요. 부활 신앙 위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독교 측 발표자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종교학자들이 그 기독교 독특성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는 결론을 가졌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저것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사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 하나님 그분을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말할 나위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특성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그랄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다시 죄를 범하잖아요. 창세기 20장이 보여주는 핵심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똑같은 그 죄를 다시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 시점에는 항상 뭐가 같이 등장합니까? 죄가 등장합니다. 은혜는 죄와 더불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은혜를 상고해보기 전에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이 은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국한되어 있는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죄는 반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복적인 죄를 범합니다. 20장에서 자기 목숨, 그러니까 노년에 자기 목숨 구하려고 평생을 자기를 보필하고 따라와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은 이 죄를, 그죠? 20장에서만 저질렀던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24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저질렀던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장소만 바뀌었지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특징이 반복적이라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한 몇 년 정도 반복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몇 년 정도 용서하셨을까? 어떤 한 가지 부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20년? 20년 아닌 것 같아요. 훨씬 지난 더 된 것 같아요. 30년? 그리고 20년에서 30년 그 죄를 반복한다는 건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창세기 20장 12장에서 행했던 그 범죄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등장하거든요. 이삭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아들이죠.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있거든요. 그랄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죠.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삭이 말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자기 아내입니다.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었던 죄와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부전자전이죠. 죄는 반복됩니다. 이들 부자지간의 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이만큼 깊다라는 걸 증언해 주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죄를 헤어나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늘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사람이 만물보다 부패한 걸 사람 자신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를 짓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반복적인 죄는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적이죠. 사실 우리가 범하는 죄도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핑계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범죄는 그만큼 깊고 어둡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머리에부터 발바닥까지 나에게 성한 것은 없다. 알면서도 다시 또 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 그러니까 인생은 가만히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죄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라고 사회학자들이 모두 임무와 동의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어두운 죄의 모습이 자녀에게서 드러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지금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가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한 명 때문에 복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한 명의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이스라엘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다시 이 신앙이 이어지기를 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아들들도 있었고 아론의 아들들도 있었고 여호수아 자신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지도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왜요? 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많은 기사를 본 장로들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후로도요, 신앙을 잘 전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윗? 열왕들은 말할 거리조차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왔던 인물 중에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서 칭찬을 얻은 사람 에녹 하나 이외에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아니, 여러분,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신약으로 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복음이 불타올랐던 유럽은 신앙 전수에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없잖아요, 이제.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침몰해가는 배와 같다라는 표현을 늘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도 신앙 전수에 실패했잖아요. 500만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할 가정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는 소망이 없다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내일의 소망을 위해 뛰어가는 그 가정들만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운영하셔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자식들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 그죠? 애를 써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다들 죄 가운데 거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로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대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늘 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을 범했는데 너희들 하는 짓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나이가 들었어도 예쁘게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파면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도록 그 자녀들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막았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인격적으로 대화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어라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가는 것이긴 맞지만 복음 자체가 구원이라고 성경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에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어플이 있으면 복음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의 회복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실라곤했던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죽어라고 이것을 전수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때도 다 실패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다 실패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은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께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맞는 키를 주셔서 내가 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하는 바나 우리의 욕망을 투영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문맥상 7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입을 수 있었죠? 그에게 맡겨진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누구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설명드린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은혜를 더 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지시고 계시죠? 본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회개했다라고 창세기 20장에 나오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 한번 이렇게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비멜렉의 집에 복이 다시 부어지지 않고 그들의 태가 열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는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앞에 아비멜렉 집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형편없는 자신 같은 인생을 꺾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를 시키시네. 여러분, 그 앞에 아브라함이 응당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전에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같이 형편없는 인생을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시키시네요.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개케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생을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우리 마음대로 한 것 같죠? 아니요. 내가 회개하자, 뉘우치자. 여러분, 단순히 인간이 자기 자의식으로 깨달은 생각만으로 회개 안 됩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역사함으로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사건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겁니다. 탕자가 언제 회개한 거죠? 여러분, 탕자의 회개가 성경에 언제 회개했다라고 적혀있죠? 누가복음 15장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테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회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탕자의 비유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탕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너 이제라도 집에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안 돌아오면 너는 죽는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탕자를 회개시킵니까? 아니죠. 기다리시죠. 기다리시죠. 그리고 탕자가 모든 것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사료를 함께 먹는 그 바다까지 떨어지고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탕자가 다시 생각하죠.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집에 그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맞아주셔도 좋겠다. 나는 그럴 존재가 없으니까,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때 탕자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무겁죠. 그냥 아버지의 선처와 자비를 고대하면서 스타트를 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를 누가 먼저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고, 그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대사가 뭐였죠? 달려나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달려나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세요? 그 아까운 돈을, 그죠? 그 반이나 날렸는데요. 뭐라고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그런데 왜 이분은 달려나가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달려나간 이유가 관습적인, 그러니까 이 배경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는 아버지를 친 자예요. 그래서 돌로 쳐야 돼요. 그런데 운 좋게 그 아버지가 인정을 해줘서 그 유산을 받아가 나가버렸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자기 마을에 반복되어야 할까요? 반복되지 말아야 될까요? 반복되지 말아야 해요. 옛날에는 관습법이 훨씬 더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요, 관습법에 의해서 돌로 쳐야 돼요. 다시는 이와 같은 패역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의 눈에라도 띄면 당연히 그 일이 자행될 게 뻔해요. 아버지가 달려나간 거예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안았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한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카테필레시는 입을 맞추었다가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디가 예뻐서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집으로 들이셔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잔치를 열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여러분, 이때라는 거죠. 이때. 이 둘째 아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열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이고,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여기 이 시점에 이 당자의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가능했다라는 걸 누가복음의 당자의 비유를 통해 밝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윽박지름이나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에 의해 세계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아니 설마 자식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실 일은 없겠지만 오늘 아침에 3번을 제가 어두운 데로 한번 끌고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의하면 조건 없는 사랑, 포근한 사랑, 기다릴 줄 아는 사랑, 그 사랑에 녹아들 때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잠언에서는 어떻게 자녀들을 강력하게 가르쳐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또 용납하고 또 안아야 될지를 양쪽에서 긴장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만이 인간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회개케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고 그날 밤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더러 기도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아니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이건 이제 벼락 맞겠구나. 이건 적어도 한 소리는 듣겠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치사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참아하지 못할 일이라고 세상 사람에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은혜로 다가오세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라를 한번 봅시다. 사라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시집온 죄밖에 없어요. 우리 잘 안다시피 남편 따라다니고 남편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라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셨죠? 그 그랄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밤중에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마라. 너는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신 이 사건을 두고 신약성경은 이 신학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할 때 이 간섭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애처로운 이 여인을 이 불쌍한 이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바꾸어 말하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역자로서 지위를 박탈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두 번 범죄하면 용서 안 하거든요. 넌 선지자 아니야. 넌 믿음의 조상? 그냥 사표네. 넌 자격이 없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20장 7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선지자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저한테 죄를 지을 때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해야 되죠? 아마 베드로는 여러 번 용서를 해줬던 것 같아요. 참다가 이제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예수님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0번은 7번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77490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일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선지자야. 네가 믿음의 조상. 너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인생을, 아니 의도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선지자야.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 거야. 그의 실패나 그의 좌절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서 사역을 빼앗아 가시지 않아요. 변함없이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사실 자주 실패합니까? 아니 사실 의도적으로 실패하죠.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충고나 아무리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바들을 본다 할지라도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시지 않는데요. 사실 이게 한 몇 년 정도만 반복되면 괜찮은데 한 20년, 30년, 40년 정도 되면요. 이게 사실 자격지심 때문에 찬양이 안 나와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기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찬양 들으면 눈물이 두두둑 떨어지죠. 그냥 말을 못하죠. 하나님이 내 같은 인생의 기도를 다시 들으실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시기를 바라실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24년 신앙생활을 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겉은 24년이나 신앙생활한 헤브론의 사람의 모습을 지켜야 하는 아브라함인데 속은 그라라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나 겉모습은 신앙인인 것처럼 거룩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겉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땐 사실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삶의 기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면쩍기 때문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부끄러운 순간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렇게 말고 한 1년 전, 5년 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에게 기대가 있어. 너가 참 귀해.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우리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그러시면 한마디 덧붙이죠.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 아직도 이루어 갈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인생들이 뭘 그렇게 할 일이 많, 우리에게 맡겨진 일조차 거절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무슨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선지자야.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데요. 그게 하나님이시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는 항상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 살펴봄으로 말씀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지극히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지만 사실 이 창세기 20장의 본문의 상황을 잘 공부해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죠? 뻔뻔스럽지만 우리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과의 대면입니다. 죄와의 대면입니다. 솔직히 자기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것, 그것이 은혜의 열매를 맺는 시작이었음을 우린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할 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죄를 인정할 때, 자백할 때, 거기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병들이 많지만 특별히 중독은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 중에서 알코올 중독은 사실 상당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하죠? 예배당 같은 공간을 빌려서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죠. 이게 AA 프로그램이에요. 치료법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12단계가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여기서 치료법에 대해 주목을 하느냐면요. 이 치료법이 아주 지금 은혜를 결실시키는 방법과 일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소그룹 미팅을 하는데 이 치유의 12단계의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첫 번째 단계더라고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그리고 직업이 다양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AA 프로그램에 오면 처음에 자기소개로 시작하게 해요. 끝까지요. 뭐냐면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게 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정지훈입니다. 자기 신분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거기 오면 신분이 하나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치료되어서 결별하기 전까지는 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해요. 저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자기의 상태 그걸 정확하게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고 대면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게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냥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해가지고는 치유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낮고 낮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무엇이죠? 자기 대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게 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낮아지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이 낮아지는 데 있다라고 하니까 타 종교처럼 수련하고 극기를 해서 훈련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성숙이 낮아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인생이 어떤 존재라고 말했던 것,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던 것, 이사야가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 말했던 것,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성숙은 진일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고 그 앞에 솔직히 고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길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나아가므로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과 소망 없음을 하나님께 고하며 다시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온전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마음에 받은 은혜대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